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좀 흥미로운 설교의 그 인트로덕션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소식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이 먼저 있을 수도 있었겠고요. 또 어떤 분은 분노를 경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항하고 싶은 그런 정신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정보다는 어떤 좀 낙심, discouragement 이런 게 제일 많았던 한주 같습니다. 퇴근길에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퇴근길에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고, 내가 사는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나는 설명할 것인가? 오늘 설교를 잘 해주셨지만. 이런 기분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심정을 느끼면서 일주일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저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신학적인 질문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악을 세상에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심판하기를 딜레이 하시는가? 왜 악을 심판하는 걸 더디 하시는가?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질문이죠. 이런 악의 문제를 두고 언제 한번 저희 공동체에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뭐 창조 타락 구속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결론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악함과 문제들과 고통은 성경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악의 문제 앞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분이 언젠가 마침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역사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서 어텐션을 쉬프트해서 다른 쪽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서 계속해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따져서 알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계속 봐온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11장을 다 같이 읽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지금은 좀 다른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걸 조금 서머라이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라는 그런 한 묶음책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오리지널 두루마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기가 이 12권의 작은 예언서들을 하나의 콜렉션으로 묶어서 한 책으로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두루마리에 있는 그 작은 책들은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1.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하고 있다. 2.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3. 너희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4. 언젠가는 이런 심판으로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 회복되는 날에 완전한 모습으로 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줄기 하나만 잡고 있어도 예언서는 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는 어디에 있나? 이 12책이 이렇게 쭉 있는데 크로놀로지컬 오러로 보면은 호세아서는 아모스서와 그리고 미가서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아모스와 미가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리고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어느 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이 있었죠. 근데 그 언약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아모스와 미가서에 나온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와 미가서 사이에 끼어 있는 호세아서는 시대도 비슷해야 되고 또 내용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유독 충격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와 미가서와는 다르게 유독 좀 다른 이미지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의 시작은 저희가 저번 설교에서도 들었겠지만 사창가에 있는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 막 이렇게 욕정이 일어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서 집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 남자는 그 아내로 맞이한 사람을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다시 타이르고 집에 데려와서 다시 살림을 차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은유나 메타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천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무슨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다크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과장을 잘하는데요. 내용만 들어서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지 김기덕 감독의 이야기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만큼 그래픽하고 프로바케티브한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호세아서는 아모스와 미가서처럼 좀 점잖은 표현들, 언약, 왕, 백성, 깨어짐, 회개 이런 좀 점잖은 표현들을 쓰지 않고 음란한 아내와 함께 살기로 한 남자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왜 굳이 이런 익스트림한 예까지 들고 익스트림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었을까요?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란하고 마음이 벌써 자신한테 떠나버린 아내와 함께 계속 살려고 하는 노력들은 누구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일 것입니다. 뭐 제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고통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고 힘 있는 왕, 심판자, 절대자 이런 분보다는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는 외로운 창조주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트림한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의지와 마음을 다 쏟아부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농사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신전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벌써 많이 읽으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파트너들을 찾아서 나선 어떠한 음란한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서에 그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차가운 절대자의 진노가 아니라 상처 입은 연인의 아주 여린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주권으로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한 이불 자리에서 같이 지냈던 남편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고통과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컨트랙을 A와 B가 맺었다가 그것이 파괴되었다 이런 표현, 아니면 트랜잭셔널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트랜잭셔널 관계가 성사되지 않아서 deal is off 하고 이렇게 워크어웨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랭귀지는 내면의 감정과 고통과 아픔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특별히 조명해 준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사랑에 매여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더러운 이 이스라엘을 입김 한 번으로 확 날려버리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우주의 창조자가 이 작은 피조물에게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매여있는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우주의 창조자가 이 피조물에게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매여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계속 나아가면서 같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11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본문인 11장에서도 좀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감정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이나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다 같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9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나의 무엇을 바쳤으며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얻어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펼쳐 벗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뒷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무리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로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시골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11장은 호세아서의 아주 거대한 피나클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에서 빌드업된 하나님의 마음이 터져나오는 구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주었다면 11장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와 같았던 시절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병거를 타고 파라오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안아서 구해냈지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 같은 백성에게 걸음마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율법이라는 바운드리도 주고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길렀는데 하면서 회상하고 계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을 우상에게 다 주어버린 지 오래된 상태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이 품 안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려진 하나님의 모습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신약의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는 더 멀리 갔다. 계속해서 애타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 엘카미노 하스비탈이라는 데에서 태어났는데요. 주원이가 세상에 나와서 저와 처음 마주 보던 그때는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메모리입니다. 제가 그 탯줄로 가위를 끊을 때 그 가위에 느껴지던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 눈을 처음 봤을 때 느껴졌던 그런 감정들은 정말 강한 감정이고 지워지지 않을 기억들입니다. 그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는 DNA가 리시퀀싱이 돼서 뭔가 없었던 부성애 같은 게 이렇게 등불 켜지듯이 탁 켜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켜지긴 켜졌어요. 그때를 회상하는 거는 저에게 아주 강렬한 감정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과 그 기억 안에 매여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우주적인 존재가 이런 사랑에 매여서 피조물에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좀 예리하신 분이라면 벌써 캐치하셨을 텐데 5장부터 7절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고 또 전쟁이 있을 거고 너희는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 이스라엘은 조금 머지 않아서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부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생겨서 이집트에 가서 정착하게 된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절과 7절의 심판이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온데간데 없고 8절부터 9절은 강한 구원의 메시지로 전환이 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일단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듯이 하나님의 실릴로코의 독백 같은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로 예고도 없이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어떤 룰을 따르면 내가 멸망하지 않게 잘 딜을 해주겠다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내가 심판을 보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심판하겠다 하다가 갑자기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이 나란히 서술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전체에 이런 맥락이 계속되고 있어요.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이사이에 어떤 이음새가 있다던가 문학적 장치가 있어서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이런 컨디션이 있다.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심판과 구원이 나란히 나올 뿐입니다. 11장 안에서도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앵글로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판을 말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애타는 감정을 참을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갑자기 심판을 말하던 분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이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너를 버리려고 내가 말을 뱉었는데 나의 마음이 허락하진 않는구나. 심판과 구원이 이상하게 교차하고 있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음란하게 떠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또 마땅히 그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성품이 계신데 그 성품이 이스라엘을 완전한 멸망에 가게끔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평생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봐도 될 만한 아주 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I'm God, not man.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otherness라고 부릅니다. 뭐 어떤 한글 번역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의 타자됨, 이렇게 뭐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기도 하고 연인의 사랑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좋은 사랑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전혀 가져볼 수 없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또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어느 것에게도 없는 다른 성품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otherness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다르심, 그리고 근본적으로 other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상상하는 사랑, 그리고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보는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은 그리스의 신입니다. 심판을 내리고 인간이 벌을 받고 신이 화가 풀리고 다시 인정해주면서 받아주는 정도의 인간의 정서와 맞는 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리듀스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1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 그분 안에 있어서 멸망에 가게끔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런 본성은 잠시도 옆에 치워둘 수 없는 것입니다. His love cannot be set aside. 옆으로 이렇게 치워두고 다시 리비짓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템플릿, give and take, this for that, quid pro quo, 이런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원리가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한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 또 있겠죠. 우리가 실망한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실망한 연인의 사랑, 이런 것들과도 근본적으로 연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 아니면 가장 고귀한 희생, 마더 테레사, 간디, 이런 모든 사랑들에 곱하기 10을 하고 제곱을 하고 거기에 또 막 곱하기 프라임 넘버를 하고 다 해도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탕함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초라한 창조주가 아주 작은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셔서 세상이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피조물로서는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탁월한 otherness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은 인간의 상태와 독립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꽤 짧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주적 하나님이 이 작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랑에 매여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을 근본적으로 거두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인간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안에 있는 신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아니면은 그 이 한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서들을 계속 읽고 있으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아,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A, B, C, D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버려야겠다. 이제 이 우상들을 버리고 내가 뭐 회사의 RSU 주식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한 가정에 대한 행복을 너무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상을 갖다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생각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에 대한 성찰과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에서는 여기에서 우리의 이해가 끝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는 그것보다 더 크고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진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좁게 그리고 작게 리듀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맞는 원리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깊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조차 우리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간 같지 않은 탁월한 사랑은 우리가 기대치 않았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의 인 액션과 우상 섬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보다도 더 먼저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윌파워로 우상을 버려야겠다. 우리의 윌파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지만 먼저 그분의 깊이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랑의 넓이를 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이겠구나 라는 인간의 수준의 리덕션에 머물지 않고 그것보다 무한하게 큰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우리를 맡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깊이 알아갈 때 그 우리가 깨닫게 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한함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갈 것입니다. 깊고 넓은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